자, 우리 이제 한 달에 한번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아마 화면에도 뜰 겁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3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87페이지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3절, 3절인데요. 3절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은 다 함께 읽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이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본문이 또 한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시잖아요. 1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돼 있습니까? 한번 말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계명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은요. 시편 1편 2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시편 1편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아주 비슷한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초등부육항에도 다 함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지금 이제 한 몇 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이제 지금 승호 형제가 팔을 다쳐서 지금 영민이가 PPT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한 몇 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뭔가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제가 뒤를 안 보고 있지만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영민이가 파마까지 해서 이렇게 아주 여기 보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올라온 머리가 여기서 보여요. 참 신기하게 이 올라온 머리가 딱 머리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시편 112편 1절하고 시편 1편 2절을 합쳐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딱 합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시편 1편 2절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뭐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함께 제가 도전하는데요.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길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제가 참 수고 많았다, 서로 격려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삼으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존 웨슬레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한 책의 사람.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의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권의 책은 뭘 말할까요?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웨슬레 목사님이 다른 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레 목사님의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은 언제나 뭐였더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이었습니다. 자, 한번 초등부 학생들에게 또 질문해 볼게요.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창세기부터 총 66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제일 앞에는 창세기, 제일 뒤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서 있는 천사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란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책에 보니까 방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바다하고 땅을 이렇게 밟고 있는 천사가 여러분 이렇게 아마 그림이나 혹은 뭐 영상에서 봤을 텐데 옛날 책 이렇게 쭉 펴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는 장면인데요. 천사에게 손을 내미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걸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9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런 두루마리를 주면서 자 이거 먹어라. 네가 이거 먹어야 된다. 근데 먹을 때 네가 먹으면 내 배는 쓸 텐데 입에는 달 거다. 이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루마리는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냐면 두루마리를 뭐 해라?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받아서 먹어라. 여러분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네가 받아서 먹는 거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일로 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우리 몸에 다 들어가서 내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다 이렇게 귀로 듣고 가는 사람은 말씀이 달아요. 달달한 과자처럼 답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집에서 성경도 읽잖아요. 성경 읽을 때 자기에게 감동되는 성경 구절만 줄을 쫙 끕니다. 왜냐면 너무 좋거든. 달달해요. 말씀 읽으면. 너무 좋아. 줄을 쫙쫙 긋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에 줄을 끊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사는 건 별로 안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지만은 말씀은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고요. 2주, 3주 전, 2주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말씀은 우리의 폼, 우리의 틀을 트랜스하기를 원해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만 꼬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가 싫어서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귀로만 들으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별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온몸으로 읽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내가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번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어 하나도 좋고 성경 구절 하나도 좋고 성경장 하나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딱 붙잡았던 어떤 단어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는 분은 그냥 정신없이 지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나를 붙잡았다 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한 단어 붙들고 한 구절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입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내 삶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척추가 이렇게 딱 있듯이, 척추가 사람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받쳐주듯이, 내가 말씀 한마디 붙들고,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제 삶의 입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먹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뭘 주신다고 했죠? 1절에 뭘 준다고 했죠? 1절 띄워주세요. 뭘 준다고 했죠?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복. 그럼 무슨 복을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2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이 있는가? 2절.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요, 자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삶의 원칙인데,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냐면,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가기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을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취해야 할 입장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은 이게 부모가 뭘 가르칠 때는요, 앉아 봐라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자, 우리 한번 자녀들 고개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 자기 생각이 아직 자기가 초등학교 최종 학력이 초절이 안 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딱 눈치로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엄마 아빠 지금 힘들다, 어렵다. 두 분이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집이 힘들고 있다. 뭐 아빠가 힘든 일이 있다. 엄마가 힘들고 있다. 아이들 알아요, 눈치로. 그런데 아이들은 더 정확한 건 아이들 뭘 보고 있냐면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딱 봅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함이란 것은 거짓말 안 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한 자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우리 생각나는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정택석 지사님도 생각이 났었고요. 또 왜 생각이 났었냐 하면은 제가 이 주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해서 저한테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하니까 저한테 그분이 하는 말이 나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그것도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제가 함부로 우리가 전화한 지가 얼마나 됐지 그러니까 한 최소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5년에서 2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목소리만 듣고는 그 사람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제 학교 2년 후배인데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잘 지내나 하면서 어떻게 전화했지? 나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얘기했더니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고 이제 그 친구, 제 후배 친구의 아들이 22살인데 작년에 학교에서 이렇게 MT 같은 걸 이렇게 갔다가 다친 거예요. 다쳤는데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쳐서 이렇게 척추를 다쳤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이 부모가 해보려고 1년 동안 이 22살짜리 청년이 그렇게 됐으니까 백방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백방으로 다 하다가 이 친구의 마음속에 목사님이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친구를 이게 지방에서 다쳤기 때문에 병원도 잘 없고 막 다니다가 이렇게 많이 다친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 10대, 20대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치료하고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막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대와 20대 때에 이 젊은 친구들 척추를 다치고 그래서 몸을 쓰지 못하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친구들에게 내 인생을 던져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지난주간인가? 그런 분들만 위해서 교회는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울산에 있지만 자기가 사회 가고 싶은 것은 전국에 그렇게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어디든 한 명이 있더라도 어디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형님 생각이 났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오랜만이니까 사진을 보내봐라. 나한테 사진을 보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제 딸은 올해 대학을 간다 그러더라고. 둘째 딸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내가 사진을 보면서 친구 이름을 후배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 우리 동네에도 요양병원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이 전화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22살짜리 그 아이 이제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느냐? 근데 아빠하고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음식이 좀 거칠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먹는 음식이. 옷이 좀 남루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힘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치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두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렇게 갖다 두고 내가 이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면서 신앙의 유산, 신앙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우리 가지시는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싶어요. 설령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누가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잘 긁습니까?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 신앙대로 잘 따라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야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집중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데 이 신앙의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신앙의 유산을 가진 아이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일리야로부터 엘리사까지 이 신앙의 계승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온가족 예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은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신앙의 유산들이 이어지는 이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삼는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두 번째 3절입니다. 시작 부요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 어떻게 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요와 재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언뜻 들으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전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에 부요와 재물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한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그 재산의 양이 많지는 못하되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고로 항상 만족을 느끼고 남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만일 재산이 많아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한 자는 탐식과 허욕과 인생의 노예들이지 부자는 결코 아니다. 여러분 뭘 얘기했습니까? 부자의 기준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한자를 모를 따라해봅시다. 자족. 무슨 말일까요? 자, 스스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어든지 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요. 자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거는 저절로 안 돼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며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 먹을 양식.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루분의 양식이 주어져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태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자족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광야를 막 지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200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먹이셨어요. 뭐로 먹이셨죠? 만나, 또 만나하고 또 뭐, 만나하고 또 뭐 줬지? 막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뭐 보내셨지? 만나 말고? 메추라기. 그런데 이상한 조치를 취했어요. 하늘에서 뭐 이렇게 뭐 팝콘 같은 게 막 떨어지는데 막 떨어지는 거 200만이 먹을 수 있는 게 떨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딱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하루분만 가져가라.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냈어요. 맛있겠는데 내일 먹어야지 가져갔어요. 가져갔더니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썩는 거예요. 게다가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틀분을 가져간 사람을 향해서 막 화를 냈어요. 왜 그랬느냐?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번 먹는다는 것은 그 하루분의 식량을 받으면서 자족, 만족하는 훈련, 그리고 또 이걸 내가 내일 걸 챙기고 싶은데 그걸 내버려두고 그냥 절제하는 절제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만족하는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게 광야 학교입니다. 오늘날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초등부 지금 6학년 아이들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는 학생들 보면 아이들 보면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뭘 줘도 잘 안 와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요즘 뭐 옛날에는 뭐 주면 왔는데 요즘 뭐 준다고 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뭐 준다고 해서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요 우리 학생들이 뭘 배우냐면 이게 이제 그냥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 원리죠. 그냥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뭐든지 가지고 있으면요 더 내가 그걸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또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훈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셨다면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나에게 만나를 주셨다면 내일도 그렇지 않겠나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고 자족하면서 생명과 평화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인데 그걸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뭐가 있다? 공의가 영구히 있다. 공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길로 삼은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특별히 그 물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자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족하면서 공의, 평화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엄마 아빠로 또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또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너무 많이 애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믿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내가 뭘 필요하는지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꼭 그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족과 불만족 딱 사이에 서 있어요. 내가 만족할 건가? 불만족하고 불평할 건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계속 불만족하면서 그 어딘가에 계속 이렇게 쫓겨다닐 겁니다. 하지만은 아까 절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망, 소유는 조금 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누림을 크게 하면 우리 인생은 한결 더 느긋해질 것입니다. 제가 다시 자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삶인가가 가정 안에서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 하면 우리 엄마 아빠 그러면 무엇을 위한 삶인가가 가정 안에서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요. 가치는 가르쳐지는 게 아니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고 존중이고 신뢰고 믿음이고 나눔이고 이 가치를 가정에서 가르치면 소유의 노예가 아니고 진정한 부자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부모님들만 첫 번째 뭡니까? 투자, 신앙. 두 번째,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자족. 다시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신앙. 두 번째,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것입니까? 자족. 여러분, 이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족의 훈련들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은 부모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이 환경이 예기치 않게 너무 어려워진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집중하며 또한 자족하는 법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 속에서 생명과 평화를 나누는 공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수입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소유를 넘어선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